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두 나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1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번 방북이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이어 19일과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에 대한 구체적 결론 없이 폐막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확인했다며 평화계획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과 2차 평화회의 개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 비올라 아메르트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핵심적 질문 한 개가 남았다면서 지속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 대표들도 러시아의 참여 필요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언급했지만 회의 참여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약 10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 등 약 100개국 지도자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폐막연설에서 러시아가 평화협상 참여 조건으로 내건 러시아 점령진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나라도 이것이 평화에 대한 합당한 근거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이자 기본적 도덕성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실전 배치 핵무기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7일자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보유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야 할지 또 어떤 핵무기를 비축해야 할지 등 작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간 핵 보유에 관한 투명성을 핵 억제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응해 핵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핵무기가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과 평화보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정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상해 필리핀 전초기지 인근에서 충돌했다고 중국 해경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날 성명에서 전초기지 보급 임무를 위해 이 해역에 진입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 선박의 거듭된 엄중 경고에도 비전문적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위험하게 접근해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크레스크세스 트리니다드 필리핀군 공보국장은 중국 해경의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해경이 지속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해왔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리니다드 국장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중국 선박들의 불법적 출현과 행동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자국 해경 경비정과 필리핀 선박의 이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나 손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바야흐로 우주시대입니다. 지구상공 570여 킬로미터 궤도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에는 많은 우주인들이 다양한 목적의 실험과 관측을 위해서 오가고 있지요. 또 아직 소수이긴 합니다만 비행선을 타고 우주공간에 올라가서 잠시 지구를 내려다보고 돌아오는 우주관광 여행도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런 여행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이 들어서 먼 얘기 같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도요. 우주여행이 과연 안전할까 또는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의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우주에 다녀올 때를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 그 결과를 실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3년 전에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를 타고 사흘 동안 우주정거장에 다녀온 4명의 첫 관광객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우주 관광이 그러니까 무중력과 우주 방사선 노출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혈액과 침 또 피부 조직을 통해서 분자 세포 단위까지 비교 분석했는데요. 결론은 우주 여행객들도 우주 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정도의 세포 변화와 면역 체계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은 지구 귀환 뒤에 빠르게 회복됐고 일부 단백질과 유전자는 최소 석 달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의 원인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지는 그 미세 중력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은 적색 양파, 포도, 사과, 감귤류에 많은 항산화 및 노화 방지 보충제 성분, 퀘르세틴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환경운동가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북한 함남 장진과 양강도 자강도 일부는 구름 많고 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매우 맑고 뜨거운 날입니다. 바람은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오전부터 서쪽은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고요. 최고 기온이 사리원과 신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9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함흥도 19도고요. 신의주 아침 최저 20도입니다. 원산 21도, 청진 17도, 중강 15도, 해산 14도.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2도까지 오릅니다. 중강 원산 30도, 신의주 29도, 해산 28도, 함흥 31도, 청진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6일 공동 성명 채택과 함께 폐막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나라들이 대거 서명에 빠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시 내각을 해산했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관리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6일 이틀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는 전 세계 약 90개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했고요. 네. 예, 러시아의 주요 동맹인 중국도 이달 초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진영 대결의 장이 되질 않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고요. 네. 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와 무력 사용 자제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예, 또 우크라이나 원전 시설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주권적인 통제 하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한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네.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 위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동 성명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담겼습니다.
네, 성명은 흑해 그리고 아조해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상업적인 항해와 항구 접근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식량 안보가 무기화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 포로의 완전한 교환과 석방, 우크라이나 아동과 민간인 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가요, 당초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네, 일단 공동 성명의 서명국 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폐막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80여 나라가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78개국만 서명했습니다. 특히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영향에 있는 나라들이 대거 서명에서 빠졌습니다.
서명에서 빠진 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러시아와 중국이 속해 있는 신흥경제 공동체 브릭스 회원국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올 초에 브릭스에 공식 가입했다고 선언했고요. 인도네시아와 태국, 리비아, 바레인 등 이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거나 관심을 나타내온 나라들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또 회의 주최국이자 이 중립국을 표방하는 스위스 그리고 교황청도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불참으로 이 회의의 실효성과 종전 논의 의무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 기간에 나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러시아를 평화롭게 만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첫째는 외교이고 둘째는 강력한 방위력과 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중국이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는 말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면 우크라이나는 즉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답인가요?
네, 그렇게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막 바로 전날인 14일 느닷없이 휴전 제안을 내놨는데요. 네. 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해서 지금까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평화회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는 평화란 어떤 것인지 그 핵심 성격과 핵심 기반을 정의하는 거였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주권과 영토 보전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진정한 평화는 단번에 달성되지 않을 거라면서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긴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을 해산했군요.
네, 아직 이스라엘 총리실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AP,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17일 일제히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을 해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전시내각 체제에 들어간 게 한 8개월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7일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바로 며칠 만에 전시내각을 꾸렸습니다. 네,
이 전시내각은 어떻게 구성됐었죠?
네,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또 베니 간츠 국가통합 당 대표 등 이 투표권을 가진 3명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3명 등 6명으로 이뤄졌고요. 전쟁과 관련한 최고 결정 협의체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중에서 간츠 대표가 이탈했죠?
맞습니다.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간츠 대표가 지난 9일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한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전시 내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다 투표권이 없던 다른 2명 의원도 사퇴 의사를 밝혀서 전시내각 구성원은 지금 3명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 전시내각을 해산하고 새로운 전시내각을 꾸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이 전시내각이 다뤘던 안건의 일부는 국가안보회의로 넘어가고요. 네. 예, 더 민감한 안건은 정부 구성원이 포함된 소규모 협의체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군요.
네, 이스라엘 군 당국이 16일 성명을 내고 가자 특정 구역에서 낮 시간대에 군사활동을 전술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군사활동 중단이 적용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국경에 있는 케렘 샬롬 검문소부터 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살라 알린 도로 그리고 그 북쪽입니다.
네,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인도적인 목적에 따라서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군사활동 중단 조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군의 조처에 이스라엘 정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연정내 극우 인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소식통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아침에 일시적 군사활동 중단 보고를 듣고 군사보좌관에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 장관, 베잘레 스모트리 재무장관도 이 내각에 제출되지도 않은 망상적인 접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네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다음 달 파리올림픽에 여성 3명 그리고 남성 3명 성별로 평등하게 구성된 팀이 출전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파리올림픽에 탈레반 관계자 출입은 금지될 거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담스 대변인은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성평등팀을 원한다고 분명히 해왔으며 그것이 우리의 요구이자 달성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후에 여성 그리고 소녀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8월 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통치하고 있는데요.
네.
예, 재집권 초기에는 여성들의 교육을 약속하는 등 전부 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 3년째를 맞은 지금 다시 엄격한 샤리아법을 내세워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한된 여성의 권리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탈레반 정권은 여성들의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금지하고요.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네.
약한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없이는 공원이나 체육관 같은 곳도 갈 수 없고요.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부르카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IOC가 탈레반 관리들의 올림픽 출입을 금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파리에서 아프간 당국 탈레반이 설 자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이 탈레반 정권의 어떠한 대표도 2024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건 유엔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 유엔 전문가가 이 탈레반이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탈레반 집권으로 인해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이 성 기반 폭력이 더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도 그 선수들도 팀을 꾸려서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에 따르면 남자 선수 3명은 육상과 수영, 유도 종목에 출전하게 되고요.
네.
이 여자 선수 3명은 육상과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의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동한 대규모 모금 행사에서 대법원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수장인 의무총감이 소셜미디어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처럼 발사되게 하는 장치 범퍼스탁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거의 찾지 않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디트로이트 서쪽에 있는 180 교회를 찾아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다양한 우파들과 연계된 행사인 터닝포인트 액션이 마련한 이른바 국민전당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 교회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흑인 유권자를 겨냥한 특별한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범죄, 불법 이민을 초래해서 특히 흑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범죄가 가장 만연하다면서 흑인 사회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법 집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해서 디트로이트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또 경합주 중에 한 곳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공을 들이는 지점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트럼프 선거 본부는 흑인 유권자 중에서 특히 남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국경 안보 정책 등에서 공략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시간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 불과 2.7% 박빙의 우세를 보였던 곳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경합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가한 청중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이날 흑인 교회의 로렌조 세웰 담임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흑인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쁘냐는 질문에 누가 오든 좋다고 답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두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민주당원이고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흑인 사회, 흑인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이 부분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흑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없기는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패하다고 폄하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문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그 흑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뺏기 위한 트럼프 선거 본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요.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번 디트로이트 방문이 흑인 지지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문으로 중도 공화당원과 부동층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그 지지세가 팽팽한데요. 그래도 흑인들만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가요?
네, 지난 5월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57% 대 12%로 앞섰습니다. 16%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신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동원해서 아주 기록적인 규모의 정치 자금을 모았다는데 소식 들어보죠.
네, 연예계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대규모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캠프는 이날 3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이는 하룻밤 행사로는 최대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유명 배우인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3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요? 대단한 능력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캘리포니아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건너뛰고 LA로 날아왔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 ABC 방송의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는 지미 키멀의 사회로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좌석이 250달러에 팔렸고 두 전현직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 직후 귀빈 대상 파티에 갈 수 있는 초대권은 가격이 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 할리우드는 늘 그랬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AP통신에 따르면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 씨가 선거운동 광고 내레이션을 맡았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씨는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출을 돕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배우 마크 해멀 씨는 백악관을 깜짝 방문했고 미국 대통령 역할을 하기도 했던 마이클 더글러스 씨는 자택에서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모금 행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연방 대법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처럼 엉망이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임기 중 대법관 2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성조기를 거꾸로 매다는 사람을 두 명 더 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그 과거 자신의 정책이 뒤집힌 적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보수적인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지속된 연방정부의 낙태 권리를 뒤집은 데 이어 최근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된 피임 법안도 함께 언급을 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법원은 차별 철폐 조치, 동성애자 권리, 또 총기 규제, 환경 규제를 제안했고 이민이나 학자금 대출, 백신 의무화, 또 기후변화에 관한 대통령의 의제를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담배나 그 술, 주류에 표시되는 것처럼 경고하는 문구를 표시할 수도 있다고요.
네, 미국 공중보건수장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17일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알리는 경고 표시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머시 의무총감은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경고 문구는 소셜미디어가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지 시기도 정해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조치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네.
머시 의무총감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교통사고나 오염된 음식 같은 공중보건 위험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는 의지력이나 양육의 실패가 아니고 적절한 안전조치나 책임감 없이 강력한 기술을 개발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의무총감이라는 자리가요, 미국의 보건정책을 다루는 아주 고위공직자의 자리인데 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머시 의무총감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중에 46%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답했다고 밝혔고요.
네.
지난 가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은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4.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는 통상 한번 시작하면 뭐 어른들도 중단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머시 의무총감은 플랫폼은 우리 모두가 플랫폼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인에게도 그럴 수 있는데 충동 조절이 아직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겐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고 문구를 올리는 그 효과는 어떻게 입증이 됐을까요? 담배나 주류에 그런 경고 문구가 있는데요.
네. 머시 의무총감은 과거에 그런 경고 문구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담배 포장의 경고 문구를 표시한 것이 흡연 감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경고 문구를 처음 표시했을 때 미국 성인의 약 42%가 매일 담배를 피웠지만 2021년에는 11.5%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부상이 미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동시에 발생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보다는 현대 사회가 불안해진 이유를 경제적 궁핍, 사회적 고립, 인종차별, 학교 총격 사건과 약물 중독 문제 같은 요인과 결부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의 배후가 소셜미디어인지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화이트 씨는 자신의 신간 저서 불안한 세대에서 2007년 애플 아이폰 출시를 변곡점으로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자살과 절망에 대한 보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을 금지한 정책 폐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처럼 발사되게 하는 범퍼스탁에 대한 금지 조치가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6-3 의견으로 결정이 됐고요. 범퍼스탁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던 텍사스주 오스틴의 총기 판매점 주인이자 총기 권리 옹호자인 마이클 카길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판결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퍼스탁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을 머신건, 즉 기관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퍼스탁이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단지 개별적 발사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 부품은 소총의 견착부에 장착이 되는데요. 발사 때 반동 에너지를 활용해서 총알이 기관총과 비슷한 속도로 발사되도록 해줍니다.
네, 지금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범프스톡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범퍼스탁은 반자동 소총의 연사력을 높여서 자동 소총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범퍼스탁이 장착이 되면 총의 연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대량의 목표물을 상대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연방법은 기관총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따라서 범퍼스탁이 장착된 총을 기관총이라고 본다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2019년 금지령이 발효됐을 때 미국에는 약 52만 개의 범퍼스탁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네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총에 범퍼스탁을 붙이면 이게 반자동 소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2019년이 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해인가요?
네. 해당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당시 총격범은 범퍼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서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서 58명이 숨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당 100발 이상 사격을 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민주당 하면은 아주 총기 규제 엄격한 그런 그 총기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해당 금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도 지지를 했었습니다. 연방 관리들은 지속적인 총기 폭력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결정이 6대 3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새를 보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범퍼스탁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은 수동 재장전 없이 자동으로 여러 발이 발사되므로 기관총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이날 머신건에 대한 정의를 버리고 일반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의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반발을 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페인블라트 회장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범퍼스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 범퍼스탁이 장착된 총은 기관총처럼 발사되고 기관총 같은 살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관총처럼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미국 외교 활동은 전문화되고 민주화됐습니다. 특히 외교관 선발 방식에 과거 역관 제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세 번째 순서로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1960년까지의 국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무부에 몇몇 바꿀 수 없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국무부에 고용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22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선발시험을 통과해 국무부 관리가 됐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공관장을 임명했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인 1949년에 드디어 여성 대사가 탄생했습니다. General Douglas MacArthur directing operations. Australians under his command push up the northern New Guinea coast toward Madang. Major Japanese base across from New Britain. 2차 대전 기간 국무부 직원은 전례가 없는 비율로 늘었습니다. 1940년 국무부는 국내에서 약 1,100명을 고용했고 예산은 2,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르면 직원 수는 3배 이상이 됐고 예산은 약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무부는 완전하게 개편되고 재조직됐습니다. 1945년 다양한 전시정보와 선전기관들 기능을 모두 흡수한 거대한 공보국이 신설됐습니다. 1949년 국무부 업무는 미주국, 유럽국, 극동국, 근동아프리카국, 국제기구국, 그리고 의회관계국 같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지역별 구조는 1958년 아프리카국 설립과 함께 완성됐습니다. 또 외교 정책 현안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을 대응해 1952년 영사국, 1957년 정보국, 그리고 1960년에 문화국이 신설됐습니다. 공간은 1940년 대사관 19곳, 공사관 39곳, 기타 공간 1곳이었고 20년이 지나 78곳의 대사관과 3곳의 공사관, 그리고 여타 공간 2곳이 설치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교관 수는 1940년 840명에서 1960년 약 6,100명이 됐습니다. 국무부 식당 내 흑백 분리 철폐는 다른 제한적인 고용과 승진 관행들이 뒤바뀌기 시작한 2차 대전 중에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흑인 공관장은 1958년에 가서야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나라에 세워진 공간이 많아지면서 보안 강화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사관 건물에 해병대 경비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차 대전 시기부터 1960년까지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 동안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로부터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여성 환경운동가 제인 제이콥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작가이자 도덕철학자의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제이콥스는 도시란 인구가 밀집돼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현장이라는 특징을 잘 인식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도시 내에 각 지역과 동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뉴욕시와 캐나다 토론토의 전통 있는 지역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뻔했던 초대형 고속도로 관통 계획을 저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제이콥스의 주장에 대해 보통 시 당국의 개발 담당과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현대 도시 개념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제인 버츠너였습니다. 제인은 1916년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전직 교사의 간호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인은 무보수로 스크랜튼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약 1년 후 제인은 스크랜튼을 떠나 뉴욕시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곳에 사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글을 쓴 일이었습니다. 제인은 그때의 일이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정치, 경제, 법,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글을 잘 썼습니다.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는 전기 간행물의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전쟁 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제인은 건축 설계사인 로버트 제이콥스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1944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제인은 남편이 월간지 건축 포럼, 즉 아키텍처럴 포럼에서 일한 덕에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문지의 수석 편집인이 됐습니다. 제이콥스가 많은 저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그녀가 쓴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명저가 되고 있습니다. 1961년에 나온 이 책은 전문가들로부터 20세기 도시계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저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콥스는 이 책에서 1950년대의 도시 재개발 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재개발 계획들이 기존의 도시 중심 구역을 파괴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를 제거해버리는 주범이라 믿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또 현대의 도시 기획 정책이 전통을 가진 동네들을 없애버리고 비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으로 변모시켜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도시의 자연적 형태란 즉 거리, 공원,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존중되고 거기에다 잘 설계된 안전대책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대책은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자신의 글에서 경찰이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도시 길거리의 평화란 모두 경찰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회란 주민을 세분화해서 널리 벌려놓는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잘 운영되는 도시의 거리가 텅 빈 거리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은 매일 거리를 사용하는 바로 그 주민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은 매일 직장, 식당, 운동경기장, 공원, 극장 등을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풋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로 이런 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카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은 지역사회 기획 전문가들과 바로 이 풋피플들에게 지침서가 됐습니다. 제이콥스는 크기, 종류, 컨디션이 다른 건물들도 같이 어울려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보스턴의 노스엔드, 필라델피아의 리튼하우스 스퀘어, 샌프란시스코의 텔레그라프 힐 지역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물들의 혼합 이용도 찬성했습니다. 1층에는 상점과 사무소 등이 있고 상부층은 거주용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중심지에 그 같은 주상복합 용도 건물이 많습니다. 제이콥스는 그 같은 역동적인 도시 공동체의 모범으로 뉴욕시의 그린위치 빌리지를 꼽고 있습니다.
1962년 제이콥스는 뉴욕시 로어 맨하튼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반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바로 그린위치 빌리지와 인기 높은 소호 구역을 뚫고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이 원래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제이콥스의 글과 반대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초 그 계획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도시개발 설계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1964년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시 당국은 그 설계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 제이콥스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을 떠난 이유 중에는 미군의 월남 파병에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두 아들은 군대에 징집될 나이였습니다. 제이콥스는 토론토에서도 도심지를 통과하는 스파디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토론토 시민들이 도시 밖에 살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스의 반대 운동에는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제이콥스가 던진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만드는가, 자동차를 위해 도시를 만드는가였습니다.
오늘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북미주에서는 토론토가 매우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공적인 곳이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인 제이콥스가 주동이 돼 스파디나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를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기획, 경제, 상공업과 정치적 이슈 등에 걸친 7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2004년에 나온 그녀의 마지막 저서는 다가오는 어두운 시대, 다크 에이지 어헤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과 가정, 교육, 과학, 기술,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책임 등이 있습니다.
제이콥스는 이 책에서 서방 세계가 시급히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위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이 성공적으로 존재하려면 중요한 가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상실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 정치적 결정 과정이 경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에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부유층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 더 중점을 두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모든 시민이 의존하는 자원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노력을 억누르는 추세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의 비판적인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녀의 아이디어가 시가 당면한 정치적 현실, 즉 토지개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컨트롤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들은 제이콥스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방식의 생활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도시에 대한 현대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려는 빌딩과 지역개발 설계사들은 제인 제이콥스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 여사는 2006년 토론토에서 89세로 타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망했다는 사실보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며 그가 일생 동안 해온 일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도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앞장섰던 제인 제이콥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린다, 요즘 잘 나간다, 승승장구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seem really happy lately. I heard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too.
제가 전에게 요즘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하니까 요즘 잘 나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I heard you're on a roll.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들었어요.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네, 저 요즘 잘 나가요.
On a roll. On.
어떤 것에 위에 있다.
Roll.
둥근 통 위에 올라가 있으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막 굴러가겠죠?
Be on a roll.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m on a roll nowadays.
저는 요즘 잘 나갑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Ride high.
고공행진한다.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그가 잘 나갈 때는
When he is riding so high.
연락이 힘들다.
It's hard to contact him.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네, 그는 확실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He's on a roll nowadays. He's riding high nowadays. On a roll, riding high.
잘 나간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들었어요.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네, 요즘 승승장구해요. 저 요즘 잘 나가요.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승진했고, 새 집 장만하고, 그리고 내 딸은 아주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승진했고, 새 집 장만했고, 그리고 내 딸은 아주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데이빗에게 결혼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그가 잘 나갈 때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네, 그는 확실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On a roll, ride high.
승승장구하고 있다.
He's on a roll nowadays.
그는 요즘 잘 나가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On a roll, ride high.
승승장구하고 있다.
He's on a roll nowadays. He's riding high nowadays.
그는 요즘 잘 나가요.
I heard you're on a roll.
당신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I heard that you're on a roll.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